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9월 마지막 주에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또 평안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품는 여러분의 힘든 일상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먼저 보면서 해낼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아서 오히려 더 힘든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자신의 가치를 믿으시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수리 자매님, 한 주간 평안하셨죠? 벌써 9월 마지막 주인데요. 남조선은 날이 너무 더웠습니다. 추석도 지나고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다는 추분도 지났는데 참 덥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루 빨리 서늘한 가을 날씨를 고대하고 있는데요. 수인 자매님과 소리 자매님은 10월하면 떠오르는 기억 중 북조선에서 경험한 좋은 추억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10월하면 학창시절에도 그랬지만 성인이 되고서도 10월이면 계절이 워낙 아름다운 시기라
네.
경치 좋은 곳으로 다 같이 나들이를 가서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북조선에서 가장 경치 좋은 기억이라고 하면 한 군데 나눠주시면 어디가 있을까요?
모란봉이 이쁘기도 하고 대성산이나 만경대 이런 것도 다 이쁜 곳이어서.
아, 네, 그렇군요. 만경대, 대성산, 모란봉이요? 아, 예, 많이 가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소리 자매님은요?
네, 저는 10월 하면은 가을 거지를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좋았고
네.
또 봄, 여름보다 이제 겨울이 오면은 신체적으로도 좀 더 한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10월 하면 가을 거지가 생각나죠. 네, 저희도 가을 거지 하면 풍성함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소리 자매님도 가을 거지 할 때 그 소망을 많이 품고 예, 지켜보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10월에 가을 거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풍성하게 거두시길 예, 기도합니다. 소리 자매님,
네.
다가오는 10월에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예, 무계획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행복한 부부의 비밀을 우리 정리해서 나누었는데요. 수인 자매님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부부의 비밀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할 때 먼저 해야 할 말을 다듬고 고칩니다. 다툼이 생길 때 화해를 시도하려 합니다. 이 화해를 시도할 때는 상대방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려는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정서 바구니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신자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시는지요? 어떠신가요? 자신의 모습, 부부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행복한 부부의 비밀을 갖고 계신지요? 어떤 부부는요, 마주친 문제를 회피하느라 급급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정서 바구니가 바닥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린 행복해져야 하고 또 행복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요, 행복한 부부의 비밀 두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표현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즉, 긍정성이 높은 표현 방식이 행복한 부부의 비밀입니다.
긍정성을 높이는 표현을 하려면 내가 부정적인 표현 방식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표현 방식 중에서 가장 나쁜 네 가지 방식을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싸우는 부부는요, 남남이 되어 극단적인 길을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관계가 건강하려면 관계의 긍정성이 높아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려면 부정적인 표현 방식을 잘 걸러내어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남남으로 가는 지름길 첫 번째 부정적인 표현 방식은 비난입니다. 다음은 비난의 말들입니다. 소리자매님이 먼저 읽어주세요.
네, 비난의 말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이래? 일을 왜 이따위로 하는 거지?
당신은 절대로 그런 거 못해.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매일 술이나 마시고 들어오고.
매번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어?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주 잘해 주셨어요. 네, 두 분이 하신 모든 말들은 대표적인 비난의 말들입니다. 맨날, 한 번도, 절대로, 항상, 꼭, 하나도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비난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상대방은요, 마음이 어떨까요? 소리자매님, 이런 비난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비난의 말이 있으신지요?
네, 저는 왜 이런 것도 못해? 이런 말을 들었는데 네. 내가 무능하다고 느끼게 하는 말이 제가 한 일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요.
네, 그러셨군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우리 소리자매님처럼 마음이 상하면서 또 그렇게 반응이 좋게 나올 수 없겠죠.
비난을 들으면 내가 인격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도대체 일을 왜 이따구로 하는 거야? 당신은 절대로 그 일을 못할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려서 상처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인자매님의 말처럼 비난의 말을 들으면 당연히 관계가 나빠질 수 없겠죠. 예를 들어 아침에 옷을 입으려고 보니 입으려는 옷이 빨래가 안 돼서 있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럴 때 나그네가 아내에게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한 번도 제때 빨래를 해놓은 적이 없어.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라고 말했다고 해볼게요.
일상에서 흔하게 쓰는 말이 비난의 말인지도 모르고 무심결에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런 비난의 말을 일상의 삶에서 무심결에 내뱉는데요. 연구에 따르면요, 일반적으로 나그네보다 아내들이 비난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내들이 비난을 더 많이 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그네의 오랜 무관심과 담쌓기가 아내들에게 격한 감정과 비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비난을 하면 나그네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방어를 하거나 담쌓기를 하면서 관계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표현 방식은 바로 방어입니다. 상대에게 비난을 받으면 자신이 인격적으로 또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공격을 받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요. 반대쪽에서는 방어를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어를 하는데요. 다음은 방어적인 말입니다.
그러는 당신은 뭘 잘했는데.
이게 당신 탓이지 내 탓이야.
당신도 그러잖아. 당신 안 그랬어?
왜 나만 잘못했다 그래?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나눈 말들이 다 방어적인 모습입니다. 말입니다. 상대에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라고 비난을 받으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그러는 넌 뭘 잘했는데? 아니면 이게 당신 탓이지 내 탓이야? 하며 역공을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볼 수 있는 모습이네요.
네.
비난과 방어가 쳇바퀴 돌 듯 반복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방어의 핵심은요. 나는 잘못이 없고 희생자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상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방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백하다 혹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라고 자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상대방의 공격,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이해하셨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표적인 방어의 형태는 이게 당신 탓이지 내 탓이야? 왜 나만 잘못했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대를 역으로 공격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정말 너무 억울해. 이 집에 시집와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아무도 내가 노력한 것을 인정 안 해줘 하면서 희생자 같은 행동을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자매님과 함께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상황은요.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느라 평상시보다 돈을 좀 많이 쓴 경우입니다. 나그네의 비난적인 표현을 우리 수인 자매님이, 아내의 방어적인 표현을 소리 자매님이 함께 나눠서 해주시겠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야? 이렇게 돈을 막 쓰면 어떡해?
그러는 당신은 돈 안 써? 당신도 지난번에 술 먹고 노느라 돈 많이 썼잖아. 누가 더 많이 쓰는지 따져볼까?
네, 아주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처럼 주거니 받거니 공격 방어 공격 방어를 하다 보면 정말 밤새 싸워도 제자리를 빙빙 도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10년 전의 이야기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표현 중에서 관계를 망치는 가장 나쁜 표현입니다. 바로 경멸입니다. 경멸은 비난과는 조금 다릅니다. 경멸과 비난은 어떻게 다를까요?
비난은 무엇을 잘못했을 경우 당신 잘못이야,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경멸은 상대방을 아예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경멸은 상대를 자신보다 부족하거나 못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겠죠?
비난보다 경멸이 훨씬 더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다음은요, 경멸을 나타내는 표현의 말입니다. 수인 자매님부터 읽어주세요.
어쭈, 이 새대가리야.
어이, 주제 파긴 하시지?
꼴에 잘난 척은.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말투 속에 이런 표현의 말들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바로 고치셔야 합니다. 다음은 경멸의 사례입니다. 수인 자매님 먼저 읽어주세요.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나그네와 이혼하고 싶은데 나그네가 절대로 이혼은 안 해준다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 여성은 우리 나그네는 제게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라고 하소연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함부로 하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그 여성은 갑자기 막 울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들어보라고 하자. 말 몇 마디만 나오면 자신한테 이 세대가리야 라고 한다면서 서럽게 울었다.
네, 감사합니다. 대개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세대가리야 정도의 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멸의 말들은요, 실제로 관계를 마치는 무서운, 망치는 무서운 독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요,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천수 씨 부부는 부모님 곁을 떠나서 먼 지방에서 살고 있다. 아내인 영희 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첫 생일 잔치를 혼자 힘으로 준비해야 했다. 혼자 준비하려니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다.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발휘해서 생일 밥상을 차렸다. 그런데 손님들이 왔을 때 나그네는 생일 밥상이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손님들 앞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가를 가려면 부잣집 딸한테 가야 한다니까요. 먹어본 게 있어야 음식도 맛있게 할 줄 아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요,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철수 씨 딴에는요, 손님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지만 이 말을 들은 아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내는 가난한 집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아내는 정말 나그네에게 있던 정도 똑 떨어질 정도로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경멸의 핵심은 상대보다 자신을 더 우월한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신이 우월하고 상대는 열등하다는 생각에 시작됩니다. 또한 경멸은요, 대개 적개심 혹은 투쟁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경멸에는 상대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습관이 잠재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생일 때 선물을 받아도 안목이 없어 역시 취향이 싸구려야 라고 하면서 생일을 축하해주는 상대의 좋은 마음은 보지 않고요. 좋지 않은 부분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네요.
네.
제가 만일 이런 말을 들으면 무시당한 느낌이 들고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멸은 관계를 망치고 몸도 아프게 하고 마음도 병들게 하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경멸은 말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행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점을 가장 수치스러워하는지 어떤 점을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부부라면 서로의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의사소통에서 사실 말로 전달되는 것은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93%는 말할 때의 비언어적인 표현인 얼굴 표정, 억양, 말투, 자세, 행동 등으로 전달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말할 때의 얼굴 표정, 말투, 또한 긍정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을 잘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는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보여지는 행동, 말투, 표정 등에서 느껴지는 것에서 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와 비슷한 부정적인 표현 방식에는요. 어휴, 지겨워. 또 시작이군. 그래, 혼자 실컷 떠들어라. 이럴 때 피하는 게 상책이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데서 이게 무엇일까요?
상대방과 담을 쌓는 담쌓기입니다. 담쌓기를 하면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담쌓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다음은 담쌓기의 종류입니다. 눈 마주치지 않기, 전화 꺼놓기, 상대가 말하는데 대답하지 않기, 각방 쓰기, 집 나가기, 별거 하기 등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자매님, 혹시 갈등 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사용하는 자신만의 담쌓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시나요? 어떠신가요?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수인자매님은 담쌓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네. 연락을 안 하고 네네. 무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아, 전화 꺼놓기, 뭐 네. 연락하지 않기.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와서 말을 안 하는 나그네 때문에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50대 주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집에 와서 온다, 간다, 어떠한 말 한마디도 없고요. 몇 시에 들어올지 얘기 안 하고 뭘 물어봐도 말을 전혀 안 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인데요.
이 부부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이유나 갈등이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부의 경우 이렇게 나그네의 담쌓기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 부부는 아마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말거리를 잡아서 이상한 취급을 하는 아내의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비난이나 경멸하는 말싸움을 오랜 시간 해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나그네가 제발 좀 날 가만히 내버려둬. 어휴, 지겨워. 또 시작이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문을 닫고 담쌓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인자매님, 예, 상담사 역할 하셔도 아주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이해하셨어요. 이런 달라진 나그네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내는 나그네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면서 밖에 다른 여자가 있나?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외면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바로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부부 역시 연애할 때는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상하고 말이 통하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싸우는 것보다 담쌓기가 낫지 않을까요? 담쌓기가 싸우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건가요?
많은 부부들이 담쌓기를 하면서 우리는 싸움을 안 해요 라고 말을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싸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담쌓기는 서로가 불편한 감정이나 적대적인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점점 없어지고 불신만 쌓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더 망가지겠죠. 가트만 부부 연구소에서는요, 이혼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첫 번째로는 폭력까지 오갈 정도로 격하게 싸우는 부부입니다. 싸움만 했다 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헤어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큰소리 한번 내지 않고 무척 점잖고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부부 사이에 감정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입니다. 감정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인데 이게 바로 담쌓기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에 와서 온다, 간다 말 한마디 없고 몇 시에 들어올지 얘기도 안 하고 뭘 물어봐도 말을 전혀 안 하는 나그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앞사라의 50대 부부에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어떤 처방전이었나요?
네. 사사건건 따지고 꼬투리를 잡아 몰아붙이는 아내에게는요, 부드럽게 말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에게는요,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되어서 감정이 올라오면 심호흡을 하면서 감정의 조절을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복이 되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 부분은요, 바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행복한 부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니 당연히 아이들도 밝아지면서 가족 관계가 달라지고 행복해졌겠죠.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들을 만드는 것처럼 불행한 부부가 불행한 아이를 만드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들이잖아요.
네.
저도 부모님의 다툼을 보면서 많은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혹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하나 정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소리자매님?
아, 네. 가정폭력이 되게 심해서
네.
그거를 보면서 조금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보통 뭐 때리는 건가요? 아니면 네. 언어적으로 욕을 하는 건가요?
언어적이보다도 신체적으로 많이 네, 때리고 아.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나요?
네, 네.
그러면 어머니를 때리셨어요? 아니면 자녀인 소리자매님까지도 폭력이 내려왔나요?
아, 저희는 아니고 네. 어머니를 많이 때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때리는 어머님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맞으시는 어머님을?
네, 많이 봤어요.
그때 소리자매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말리거나 아니면 엄마를 보호하시거나 그런 행동을 네. 하지 못하셨나요?
어릴 때는 가만히 있었고 좀 네. 크면서 좀 말렸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맞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 소리자매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마음 아팠고 되게 네. 공포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을 보호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소리자매님을 네. 보면서
죄책감도 많이 느꼈고
그렇죠. 네. 아마 죄책감도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감사해요. 나눠주셔서. 네, 아이들은 부모의 다툼, 싸움을 보면서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면 숨이 막힐 정도로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리가 멍해지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인 자매님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조금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없지는 않지만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네.
좀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해도 워낙에 애들이 기가 세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다 보면 또 그게 애들 앞에서는 또 창피한 일이라 소리 지르다가
네.
애들 뭐 내보내고 두 분이서 이 일을 보든가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예. 자녀들이 기가 세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오히려 소리를 더 크게 지르셨군요.
네.
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우리 수인자매님은 아버지의 어떤 그런 소리를 지르거나 언어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는 않으셨겠어요?
예, 워낙에 기가 세게 자라다 보니까 그런 거에 상처받고 이러지는 않아요.
아, 예. 그러셨군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 방식이 즉 비난이나 방어, 경멸, 담쌓기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들여다보시고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훈련으로 행복한 부모로 변화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미 자매님과 지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네. 아, 먼저 우리 찬양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오늘의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수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빌레몬서를 읽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오늘 말씀의 주제와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방금 빌레몬서를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달에도 빌레몬서를 살펴보았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번 달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빌레몬서를 읽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곳, 또 빌레몬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에베소는 이제 골로새에서 바로 옆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출발을 해서 내륙에 있는 골로새 도시에 이어지는 긴 동서무역로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동서무역로가 골로새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 골로새 도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많았겠네요.
그죠. 동서무역로가 지나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물건이 사고 파는 일들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골로새 주변에 다른 도시들이 건설이 되면서 정작 이 골로새 도시는 점차 이렇게 쇠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1세기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업적으로 위상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골로새 도시에도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나요?
네. 이 골로새에 빌레몬이 살았고 또 빌레몬이 속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는 다른 교회, 어느 교회처럼 바울이 직접 선교해서 설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나요?
네. 바울이 이제 3차 여행 중에 방금 말한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에바브라가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골로새의 교회 이 장소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있었어요. 빌레몬서 2절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너의 집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 있었다고 해요.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정해지기 전이니까 교회들은 이제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빌레몬의 집처럼 개인의 집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바로 그 집이 빌레몬의 집이었던 거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빌레몬은 한 30명, 50명 정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집이 있었고 그런 것으로 봤으면 빌레몬은 이제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고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이 빌레몬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떤 날 좀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왜 그날은 특별했을까요?
예, 그날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두기고편으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편지가 있었던 날이에요. 편지를 가져오는 날이었어요. 두기고가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네, 지금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날 특별하게 두기고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오는 날인데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빌레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교인들이 다 놀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왜 놀라는 거죠?
예, 교인들이 빌레몬 집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빌레몬 집의 문을 열고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두기고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두기고와 함께 들어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였나요?
네, 두기고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바로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도망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면 놀랄만도 하네요.
그렇죠. 예전에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쳤으니까. 더군다나 이 도망친 노예가 두기고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쩌면 빌레몬과 골로새 교인들이 오네시모를 보는 순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골로새 교인들도 다 긴장되는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 분위기가 긴장이 되냐면 그 당시 도망친 노예는 채찍을 때린다거나 더 나아가서 심하면 이렇게 사형까지 내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들어온 거죠.
오네시모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주인 빌레몬이 도망친 자신을 용서해 줄까 뭐 이런 생각을 뭐 했겠죠.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죠.
네.
오네시모도 긴장되고 또 오네시모를 보는 빌레몬도 긴장이 되고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관계를 알고 있는 빌레몬 골로새 교회도 다 긴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두기고는 바울이 빌레몬서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네,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 교회들에게 간구하노라. 간구하는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13절에 바울은 오네시모로 하여금 나를 섬기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즉 섬긴다라는 것은 복음사역을 말하는데 오네시모가 복음사역에 참여하는 자로 특히 바울의 동역자로 받아들여달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바울은 오네시모 대해서 16절에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또 10절에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로 받아들여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빌레몬과 빌레몬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오네시모에 관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렇죠.
네, 우리 형제로 특히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변화일까요?
예,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또 나를 볼 때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으로 보면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한 사람, 한 영혼, 오네시모를 주목하고 있으면서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12절에 그는 내 신복이라고 하거든요. 신복이라고 할 때 조금 이제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원래는 이제 신복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복이란 뜻은 심장을 말하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심장처럼 없어서는 안 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오네시모가 한 번도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고 살았을까?
한마디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아무리 좋은 주인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소중하고 아껴준다라는 경험을 해보았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던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인생 처음으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너는 내 심장처럼,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심장처럼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두 분은 사시면서 아, 나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경험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전 이제 어릴 때 좀 어머니가 먼저 이제 없으시다 보니까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네. 이제 저희 아빠가 그 동네 전기 수리하러 전봇대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랬다가 전기 사고가 났어요.
어이구야.
네, 장비도 없이 올라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전기에 다 이렇게 그
화상
네, 해가지고 그냥 정신을 다 잃은 거예요. 아예 네, 의식이 없고 그래서 병원으로 막 실려가고 있는데
네.
그 정신이 없고 의식이 없는데 계속 저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어려가지고 그 장소에 따라 가진 못했는데 이제 동네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막 계속 막 지수야 지수야 하고 이렇게 찾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게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지수 옆에 지금 있어요 라고 막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없으면 우리 지수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인데 전달해준 그 얘기를 듣고 막 어린 마음인데도 아, 나는 아빠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같이 있고 네, 그런 걸 느꼈었어요.
아, 아빠의 본심을 알게 됐네.
네, 맞아요. 그 어렸지만 네, 그때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네. 지수자매님의 아버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었군요.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제 부모님들이 뭔가 맛있는 거 생기면 자식들한테 먼저 주는 거를 보고 또 받아 먹기도 하고요. 네, 북한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을 했고 느꼈었고 이 남한에서는 조별 과제를 할 때 제가 어떤 맡은 발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나가서 잘했잖아요. 잘하고 들어오면 그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아, 뿌듯하고 네. 뿌듯하게 느껴지고
네,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심장이야.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네. 사람, 즉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네, 두 번째로 행위가 아닌 존재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동역자, 형제, 아들이라는 존재로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조건, 외모, 소유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제 자동차가 되게 허름하거든요. 너무 오래됐고 이렇게 제가 이제 둘째 아이가 제 차를 타면 항상 차에서 냄새가 난다고 창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좀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고 어느 시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로는 좀 이제 고급스러운 동네나 장소를 가면 좀 이제 다른 자동차들은 되게 좋은데 아, 내 차는 너무 좀 허름해가지고 항상 비교가 되고 사실 창피한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허름한 차를 탄다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셨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내 차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외모나 학벌로 나를 이제 평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잘못된 생각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곤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외모나 학벌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존재로 사랑하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두 분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학벌이나 직업으로 혹시 판단해 보신 적이 있는가?
이건 너무나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분이 좋은 학교를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이제 아, 저 사람은 좀 똑똑하고 막 그 사람 됨됨이가 됐겠구나 이렇게
좋은 학벌을
미리 판단하는
미리
거죠.
판단. 그 사람 어떤지 모르고
모를 때 이제 첫인상에서는 첫인상에서. 그런 걸로 판단하죠.
맞아요.
저도 거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러면 뭘로 평가를 하세요?
아까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학교 나왔다 하면은 벌써 이미 판단이 됐잖아요. 그 사람의 지식 수준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또 지내고 보다 보면은 그 외에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저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뭐 평가를 하거나 혹은 진짜 그 사람이 됨됨이가 정말 좋을 때 인성이나 품성 이런 게 좋을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때부터는 그 외에 재산이나 학벌이나 그 외의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나서 사람과 나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냐면 심장처럼 하나님 심장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외모나 학벌이나 소유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 그리고 그 단어와 구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어떻게 느껴지는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나눔에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하나님에게 제가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그 부분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다.
네. 매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느끼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때는 이제 목사님들과 또 다른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하고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에게 가치 있다라는 그런 힘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지수자매님에게 우리 지수 자매님은 하나님에게 심장처럼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네, 저도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그 내용 가지고 보면서 제가 그런 존재라는 거에 감사하고 이런 존재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신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그거는 사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간단하다.
제가 일반적으로 이 앞서 내용을 몰랐다면 그냥 외모나 학벌이나 그런 걸로 일단 평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일 때는 그렇게 안 하면 돼요.
아, 그렇게 안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
그렇지.
그렇게 안 보면 되는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안 보면 안 봐지게 되겠구나. 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봤으니까.
네.
되게 간단하지만 정말로 정확한 적용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는 주님 안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느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님이 저에게 그런 걸 느끼게 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항상 느끼고 감사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심장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성도들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신주